예, 오늘 우리 교회 멤버십 클래스, 특별히 성경에 관한 개혁신앙의 교리, 우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보다 먼저 성경에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알려주셨던 거 생각나세요? 어떤 뜻과 어떤 뜻이었죠? 드러낸 뜻, 그 다음에 드러내시지 않은 뜻. 그래서 숨겨진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Revealed will, 그다음에 Secret will. 그래서 드러낸 뜻은 과 드러내지 않은 뜻인데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드러내시지 않은 뜻? 아니라 드러낸 뜻.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알고 그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뜻이 관계가 있는 거죠. 드러내주시지 않은 뜻은 아는 드러내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드러낸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세요. 근데 그 드러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드러낸 뜻을 부르는 이름이 계시라는 거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계시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이 자기를 자신을 알려주실 때두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모든 창조와 또 일반적인 섭리와 자연의 법칙, 또 인간의 본성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지혜, 선하심, 하나님의 신성을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알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알려주신 것을 알면서도 핑계를 대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핑계를 대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것은 특별 계시에 관한 거예요. 특별 계시. 인간에게 이제 이 일반 은혜로, 일반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신성을 아는 것이 부족하진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다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생겨났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아는 것에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뭐가 불충분한 거냐? 불충분한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뭐가 불충분할까요? 일반 계시에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일반 계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이 섭리 속에 십자가가 드러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일반 계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진 않는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특별 계시에서 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꼭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죄인들이 죄를 짓고 다 멸망으로 가도 죄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특별 계시를 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특별 계시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죄인들은 자기 죄에 따라서 죄값 치르고 심판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오직 은혜로 죄인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특별히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 긍휼, 자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이제 쓰여진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들어가 있고 이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빚진 분 같아요. 그래서 불평하면 누구부터 불평해요? 하나님한테부터 불평해요.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인간의 죄악된 습성인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못 살아 죄인들은. 가장 가까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까지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요 인간들이. 근데 그 끝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불평하고 왜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요. 죄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야 살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쨌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끝까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그 복음, 그것이 특별 계시고 그래서 특별 계시는 특별 은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계시는 어떻게 보면 일반 은혜. 그래서 특별 계시에 이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세 가지 방편으로 주셨거든요. 우리가 먼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다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쓰여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특별 계시가 쓰여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는 것은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면 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더 많지만 자기가 이것만 기록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일곱 가지 기적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렇지만 쓰여진 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곱 개밖에 안 나오지만 특별 계시로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보다는 특별 계시가 좀 캐러거리가 크죠. 그죠? 이 특별 계시를 주실 때의 방편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꿈이나 이런 환상으로 하지 않고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직접 출연하셔서 계시를 주신 것이 첫 번째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출연. 하나님이 출연하셨다고 하니까 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출연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영광의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출연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에 가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제 그 직접 막 백성들도 찾아가시고 전쟁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마노아 가정에 가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잘 알죠. 오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역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모세가 그 이 떨기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세요. 근데 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하신 분이 구약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실 그리스도, 청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그분도 직접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직접 말씀 전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주로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모세처럼 주시기도 했지만 보통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뭐 며칠 며칠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왜 그 누구죠? 그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게 하여 자식을 낳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셨죠. 그렇게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세 번째 캐러거리가 있어요. 특별 계시를 알려주실 때 또 이 방편으로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뭘까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뭘까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일반 계시에서는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지으신 모든 만물과 섭리를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기적은 어디에 속한 거냐?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특별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기적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일반 계시로 주시는 기적은 없어요. 우린 자꾸 일반 계시로 기적을 원한다고요. 일반 은혜를 얻으려고.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특별 계시에 속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다 복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기적은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거예요. 근데 그 기적들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장차 곧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다 미리 증거하는 가르침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이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의 이제 시작 부분을 가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다는 말이 나와요.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함께 행하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고쳐내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천국에 이 땅에 왔다는 것, 천국의 현실이 어떠할 거라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일반 계시처럼 일반 은혜를 주시는 걸로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면 그냥 밥 주시고 뭐 병들었으니까 그냥 낫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기적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목적이라는 거죠.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 복음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천국이 이 땅에 침투되었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intrude라는 말을 쓰거든요. intrusion. 천국이 이 땅에 침투되어서 천국의 현실이 잠깐 복음이 기록되기 위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에 병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죽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현실을 예수님이 이룰 거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직도 있다는 그 주장도 하긴 하지만 이 기적을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따랐던 죄인들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 그냥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짐승 같은 거예요. 본능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그런 목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먹고 배부르기 위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을 믿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이 더 잘 믿으라고 말씀과 함께 해주시는 서플멘 같은 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믿게 하려고 그런 서플멘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야. 이게 좀 나쁜 의미, 제가 이게 나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장수가 약을 팔려고 차력 시험을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차력을 보여서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강하고 막 돌을 깨고 뭐 거기서 마술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왜? 약 잘 팔라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 이런 기적들도 일어나게 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더 신빙성을 갖고 믿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기적이 베풀어지는 걸까? 예수님이 그런 게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없어서 기적도 함께 행하시면 좀 더 잘 믿게 하려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 선교지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을 잘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도 좀 베풀어 주시는 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사실 기적을 보고 체험한다고 더 잘 믿을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요. 막 열 가지 재앙,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뭐,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뭐,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 뭐,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천둥처럼 말씀하시고. 우리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능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세요. 재밌는 거는 복음서에 가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뭘로 하세요? 다 말씀으로 하세요.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사단의 백성들이 사단이 막 귀신이 막 왜 우리하고 막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막 쫓아나가요.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계시의 말씀이 다 기록된 이 말세에 더 이상의 기적은 필요 없다는 거죠. 기적은 특별계시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데살로니가서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다 쓰여진 후에도 거짓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둔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거짓 이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 거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제가 볼 땐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거짓 이적을 행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무슨 엄청난 성령의 이적을 행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왜 내버려 둔다고 하셨죠? 거기서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진리 복음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자들과 그저 먹고 배부르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을 구별해내시기 위해 그걸 허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기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앞으로 좀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첫 창조에 근거하고 있다면 특별 계시는 새 창조예요. 새 창조는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직 거듭난 자들만 믿음으로 특별 계시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셨고요.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특별 계시가 완전하고 충분하게 오류가 없고 명료하게 글로 쓰여지게 하신 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1장 1절에서 2절을 잘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시대에 여러 방편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방편, 직접 뭐 선지자로 아니면 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모든 특별 계시가 뭘 가르치고 있었느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모든 특별 계시의 중심이었고 내용이었고 본체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끝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르쳤던 아들이 오셨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는 특별 계시의 모든 내용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그분이 이루실 구원. 그래서 모든 특별 계시가 가르치고 증거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완전히 드러났고, 이제 그분을 보고 들은 사도와 예수님 제자들이 이것을 다 기록함으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제는 그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고 전파하라고 교회에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복음은 다 아들에 관한 거고,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 아들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그 아들과 함께 영원토록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아들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들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모든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죠. 아들을 떠나면 성경은 완전히 잘못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더 이상의 특별 계시나 방편은 필요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까요? 그럴까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가지씩 꼭 계시던데, 옛날에 뭐 좋을 때 한마디씩 하시던데,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있었다. 예.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적도 이제는 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 계시의 방편이 아직도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난 꿈으로 얘기하셨어, 뭐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뭐 갑자기 기도하던 금요 철야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뭐가 들렸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면 지금도 무슨 기적이 있어가지고 막 성령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집회에 가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느냐,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기적이나 계시의 방편이 있다고 믿으면 그거는 아들에 관한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 아들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아들에 관해서 알려주실 게 남아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아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말이 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들에 관한 것. 그런데 아들에 관한 건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모든 특별 계시와 방편들은, 기적들은 아들에 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목적이 아니면 뭐예요?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걸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둘 다 설 자리가 없어요. 기적은, 아니면 특별 계시의 방편들은. 오직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붓이 하나 내려와서 78년 8월 15일 썼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 팔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 그날 오신다 막 하고 막 오셨나요? 그렇게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거를 안다고 하는 것, 알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깨어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제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구원 역사 속에서 특별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죠. 이 특별 계시는 Special Revelation은 그 Progressive Revelation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점진적인 계시라는 것. 그래서 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뜻이 드러나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거. 아담의 후손으로. 조금 드러났다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쭉쭉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자들이 나비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처음에는 알로 있다가 애벌레가 됐다가 나비가 활활 날아오를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여러 방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새 배우는 이런 성경 공부 같은 주제별로 이제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역사 속에서 성경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표와 뭐 성취 이런 약속과 성취 이런 관점에서 이 얘기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특별 계시가 이제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 성경으로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그래서 어떤 이들이 아직도 특별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이단이에요. 사실 다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몰몬도 그랬죠. 또 그 밖에 뭐 누구죠? 그 뭐 옛날에 그 문선명도 자기 그게 있어요. 책들이. 그래서 그런 성경 외에 다른 계시와 책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거의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도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거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성경이 특별 계시다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개혁신앙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글자 1.1획도 다 특별 계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가 성경 안에 있지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어요. 다 특별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누구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계시를 잘못 믿고 있는 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전체 성경이 다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만 건강한 믿음이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금하고 마칠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네. 우리 여러분 다 아셨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몇 가지 증거가 있죠? 두 가지 증거예요. 이 두 가지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죠. 두 가지 증거. 첫 번째는 뭐 어떤 증거죠?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증거죠? 그것을 누가 확실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성령님의 증거예요. 이 두 가지 증거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좀 희한하게 들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어떻게 알아?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해. 야 그건 니네들만 믿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 성경을 즉 진리가 진리를 진리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거죠.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진리는 죄인들이 막 진리다 아니다 떠들어봤자 그게 진리가 되고 안 되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막 수도 없는 논쟁을 벌여가지고 막 그 에이티스트들이 이겼어. 무신론자들이.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진리만의 증거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로 족한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뭐 투표가 필요하고 뭐 논쟁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진리가 진리를 진리로 증거하면 완전한 거예요. 그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 아니라고요. 로맨 가톨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교황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교황이 인정해 줘야 돼. 교회가 인정해 줘야 돼. 교회가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66권이 아니라 66권에 11권이 더 붙여져서 외경까지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면 그 교회가 증거하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만의 증거로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가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권세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만이 증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세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 성경이 다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성령님이 모으셨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구절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이거는 신약이죠. 신약으로 오면 사도들이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들이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쓴 글이 교회마다 복사가 돼서 전해지고 읽혔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던 글과 서신들을 그래서 교회가 읽었던 글들을 성경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같이 함께 정말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잘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 이단으로 빠지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여겼던 것을 다른 성경과 같이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구약의 그 성경을 어떻게 정경으로 이해했느냐.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것은 66권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많은 책들 중에서 왜 66권만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약은 쉬워요. 왜? 구약은 누가 인정하셨어요? 그 말씀을 쓰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39권 당시의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1.1학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9권은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9권이 비록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제 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다 자기들이 깨달은 걸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말씀으로 가죠. 이들 선지자들의 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고 구약에서도 전해졌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도들이 아니면 사도들과 관계된 자들이 가르치고 전파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도들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사역과 가르침과 설교와 성경의 기록에 특별히 함께 하셨다는 걸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신과 기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구약의 39권과 함께 인정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때는 신약의 27권을 구약의 39권과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자기들의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도마복음, 베드로 행전, 뭐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사상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책을 만들어서 그것도 성경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정경을 다시 확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들이 여러 번 열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책들은 이단이고 저런 것들은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27권이 정경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 확인하는 그 회의 중에 제일 그 귀한 회의가 뭐였냐면 카르타고라는 그 교회 회의가 열려요. 이게 4세기경에 열리는데 그때에 27권을 다시 레코그나이즈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 속에 주신 27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레코그나이즈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다음 회의 때도 뭐 히퍼 회의 계속해서 확인해 가요. 27권, 27권, 27권. 그렇게 해서 신구약의 66권을 교회가 정경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확신이 있죠. 성령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중생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성경에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확신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인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게 쉬울까요? 부인하는 게 쉬울까요? 부인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말이 안 되거든요. 부인하는 게. 확신을 갖기에 여러 의심도 들고 뭐 정말 이런 생각을 들 수는 있지만 사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가고 성경을 배워가고 알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증거는 성령님으로 족한 거예요.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더 막 발견이 돼서 뭐 역사적인 고찰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더 잘 믿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과학적 증거가 나왔을 때 막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증거를 가지고 더 잘 믿을 것 같아. 그걸 가지고 또 다니시는 그런 분 전도자도 있더라고요. 무슨 뭐 노아의 홍수에 뭐 어디 지역에 나무 조각이 하나 발견이 돼서 와 그게 사실이었어. 그 노아의 홍수 나무 조각인지 뭔지 어떻게 할까요? 저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입으셨던 수의 자국이 남아있어. 머리 손자국, 뭐 폰에 못자국.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다니세요. 이거 사실이라. 나중에 발견됐죠. 탄소화합물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뭐가 증거냐고요. 그거 있으면 더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자기는 사람의 설득 있는 말로 여러 뭐 증명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걸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하겠다 그런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이벤젤리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what is preached. 자기 말씀만 전하는 걸로만 하겠다 그런다고요. 누가 하실 거라는 거 믿고 성령님이 하실 거라는 거 믿고 우리도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하여 누가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조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지 다른 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분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두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학자들 불러서 말씀 전하게 안 하셨어요. 지금 성경에 일어난 회심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언제였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뭐 지식과 뭐 지혜가 뛰어난 자였나요? 가장 비천한 자였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거 어떻게, 그 사람이 뭘 했길래?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전하고 그때가 왔다는 걸 전한 것 뿐이었다고요. 그때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 목사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을 올바로 순전히 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말씀이 사사로이 전해질 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전해질 때, 이렇게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걸 많이 봐요. 세 명이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 근데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거를 이 사람한테 전해줬어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 그래서 슬쩍 전해줬는데 내 감정을 따라서 뭔가 조금 왜곡해가지고 오해를 살만하게 전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브를 유혹했죠.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슬쩍 바꿔잖아요. 이브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왜 루머와 가십을 막으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순전하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해야 되고 예화도 조심해야 돼요. 예화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예화와 같은 수준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뭔가 쉽게 설명해 주려고 예화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개혁신앙 안에 좀 의견이 분분해요. 좋은 예는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거는 좀 억울해요. 옛날에 그 설교자 중에 그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세요. 저나탄 에드워드 목사님. 우리 요새 책 하시잖아요. 사랑. 굉장히 좋은 개혁신앙 목사님이에요. 그 전화단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막 풀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냐 하면 인디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인디언 부족을 위해서 설교를 다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들에 맞는 어떤 예와 그들에 맞는 어떤 컬처가 있기 때문에 좀 바꾸신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이 컬처 한 것도 좀 있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포도주 얘기하면 포도주가 도대체 뭐야? 포도가 뭐야? 보지도 못한,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 뭐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완전히 말씀보다 예화가 더 많이 앞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가 아버지의 음성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요 하나님 말씀이면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주제 설교보다 강해 설교를 하는 거죠. 강해 설교가 위험성이 적어요. 딴 곳으로 가는 위험성이.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고귀하고 완전하고 하나로 일치되어 있고 오류가 없고 구원교리의 위대한 누가 이 생각을 과연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리를 또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의 굳건한 교리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건강한 집, 굳건한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